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2월 23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대학 내 셀도니언 극장에서 인간의 본성과 그 궁극적 기원에 관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을 대표해서는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대 교수가 나왔고, 창조론을 대표해서는 로안 윌리엄스 성공의 켄터베리 대주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영국 법원은 영국 지방의회에서 회의 전에 통상적으로 드렸던 기독교식 기도를 종교 편향적이라 하여 불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옥스퍼드 대학이 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토론회를 무신론과 유신론의 헤비급 타이틀전이라고 표현했고,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이듬해인 1860년에 있었던 진화론자인 토마스 헉설리와 창조론자인 사무엘 윌버포스가 벌였던 논쟁의 재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부를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도킨스, 우주가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성경 저자들이 틀린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를 꼭 21세기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까? 대주교, 성경 저자들은 21세기에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도킨스, 진화론이 맞다면 인류는 인간이 아닌 조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윈은 우리에게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 신이라는 혼란스러운 개념 때문에 세상을 복잡하게 보아야 합니까? 대주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과 수학, 즉 이성이 연합된 분이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틀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언론사들과 사람들은 그날의 토론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기대했지만 시종일관 차분하게 이루어졌고 상대를 서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오늘 아침 샤워할 때도 찬송가를 불렀다며 나는 문화적으로는 성공해라고 했고, 윌리엄스 대주교도 자신의 크리스마스 설교 내용을 도킨스 교수가 책에 인용한 점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도킨스 교수가 던진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데 왜 매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스 대주교는 이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왜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과학적 지식은 도킨스 교수가 가진 과학 지식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또한 윌리엄스 대주교도 저에 비해 아주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이 두 분의 지식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인간과 하나님께 비기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바가지 속에 바닷물을 모두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킨스 교수의 질문인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는 그만의 질문이 아니라 유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아삽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선지자 하박국도 왜 악인이 의인을 덩쳐먹고 정의는 짓밟힙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막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한 그분이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누군가가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결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응징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적극적으로 처벌하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온 세계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유혈이 낭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살아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과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행동에 대해서 그토록 관대하시면서 자녀인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때로는 매질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먹기 싫은 밥은 왜 그렇게 먹이려고 하시는지 귀가 시간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시는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는 왜 그렇게 규제하시는지 내가 꼭 필요해서 사달라는 물건을 왜 그렇게 이리저리 사줄까 말까를 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부모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킨스 교수가 쓴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한 권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신앙은 허구이며 인간은 신, 즉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선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교로 인해서 전쟁과 가난, 아동학대와 동성애자 차별이 왔기에 종교와 신이 사라져야 사회가 희망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도킨스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예 해방, 여성 해방, 아동 해방, 병자나 약자들을 돕는 사회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도킨스 교수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삶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당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금 귀고리를 모두 다 빼내게 해서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려면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송아지 형상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믿거나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신을 믿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최상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남들보다 그래서 우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의로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남부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민족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지 않았고 또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기에 율법의 잣대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길을 걷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을 올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빛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을 아는 것보다 더 값진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에 비교하니까 태양빛 앞에 있는 전등이나 촛불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갓 구구단을 뗀 아이의 지식과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와 같은 수학자들이 아는 지식의 차이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접하고서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느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있는 율법은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지은 최용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복음서가 중에 참회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1절과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 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영 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그분이 악보를 그려서 만든 찬양집에 보면 이 노래를 지은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망 없는 녀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나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책꽂이 속에서 헌금이라 적힌 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누나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난 운동화도 새로 못 사주면서 어디다 돈을 갖다 바치느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종교관에 있어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무당집 돌 신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누나가 너무 싫어 어느 날 심하게 다투다가 4살 위인 누나의 뺨을 후려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내게 하나님이란 쓸모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특별한 가치관이나 사상도 아닌 맹목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헤어져 먼 이방에서 홀로 기거하던 유학 시절 내 마음의 문을 이미 오래전부터 두드리고 계시던 주님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지난 84년 가을 시집간 누나를 찾아 달려간 전남 해남 어느 마을 교회당에서 남매가 함께 특송을 할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어대시던 누나. 나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로 여김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총명한 학자에서 바보 취급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들 아니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막을 짓는 일을 선수하면서 생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한 목사님이 제게 준 명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함의 앞면은 연어 명함과 다른 바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f we meet and you forget me, you have lost nothing. 우리가 만나고 난 후 당신이 나를 잊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But if you meet Jesus Christ and forget him, you have lost everything.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명함이 있었다면 그의 명함 뒷면에도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신앙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의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모두 이 단어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를 덧입고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그들의 인생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 의를 완성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즉 이 의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므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싫었던 수업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다른 수업은 다 한 시간씩 있는데 왜 미술 시간은 두 시간씩 붙어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리는 것이 싫어서 준비물을 일부러 갖고 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릴 줄 모르는 그림을 그리느라 힘들어하느니 차라리 벌을 서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미술 성적은 거의 미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행히도 미술은 실기만 아니라 이론도 함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적 미였지. 만약 실기로만 했다면 양이나 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2시간 연속으로 붙어있는 그 미술 수업 중에 첫 번째 시간에 그림을 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서 다음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도 교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몹시 혼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조는 미술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나 봐.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되는 선생님입니다. 그만큼 제게 미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제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거의 그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미술 성적을 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미술 시간에 판화를 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릴 줄 모르는 제가 칼로 파서 작품을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수업 2시간 중에 첫 시간에 무엇을 파야 할지 어떻게 파야 할지를 몰라서 우두커니 그냥 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한 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좀 해도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각칼로 무엇인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그 친구는 판화에 학을 한 마리 파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제 느낌에는 마치 그 학이 판화에서 튀어나와서 날아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그림 그리는 실력을 뻔히 아시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보면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고 들통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 계속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그 판화를 제출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 판화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림은 그렇게 못 그리는 놈이 어떻게 판화는 이렇게 잘 팠냐. 저는 그 실기 성적에서 50점 만점에 49점을 받았고 그 학기 미술 성적을 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미술 선생님은 틀림없이 제가 그 판화를 파지 않고 누군가가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제가 했다고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빼어난 작품을 그리는 것이 저의 구원이라면 아마 저는 그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빼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연필이나 붓을 쥐고 있는 그 손을 뛰어난 화가가 그 위에 제 손을 잡고 함께 그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온 힘을 빼고 그 화가가 그리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뛰어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제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 우수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잡고 있는 그 손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칭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께 있던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집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절제하여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참 싫어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에도 끝까지 그렇지 않다고 고집 부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혼란스러운 분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관심으로 폄훼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재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라도 갖출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해보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가다가 넘어져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 돌고 돌다가 많은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지혜와 의지, 결단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쳐 세우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함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주님만이 소망임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